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시편 42편 1, 2, 5절을 읽었습니다. 사슴이 목을 축이려고 신의 물을 찾아다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옷자락을 꼭 붙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찾고 만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자매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최근에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계절에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제가 다니고 있는 공동체에서 해마다 이제 해외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과 이제 일본을 나가게 됐는데 그 준비 때문에 조금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선교 가시는군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여름은 제가 너무 안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왜냐면요, 제가 땀이 너무 많아서예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해서 즐겁게 맞이해보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5주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눴던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능력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음을 나누었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만큼 눈밖에 날까 두려워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묶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 봐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 참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회사에 정노릇 했는데 어느 날 부당한 행동이 적발되어 큰 징계를 받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달렸지만 헌신짝처럼 버림받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네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어쩌면 더 커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텐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 이 중요한 이웃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다섯 가지 정도로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웃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랑을 흘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흘러들어온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뜨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흘러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북초선에서 공적인 예배는 드리기 어렵겠지만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은 자매님, 자매님이 스스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실천을 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은 흘러보내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일단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은 실천부터 하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는 것 감사합니다. 한나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은 실천을 한다면 정말 작게로 인사를 잘하는 것인데요. 제가 원래도 인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께 모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해서 저희 일상생활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의 통로의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요.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의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셉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형제들에게는 시샘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견디느라 요셉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고 이집트의 정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정사리에 억사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의 마음에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야곱의 집은 기근을 면하게 되었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중보기도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내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영혼을 안아줄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영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기꺼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군요.
네, 내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나를 믿고 맡겨주셨음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품을 수 있는 영혼을 맡겨주시다니, 그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어서 기도와 눈물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은자매님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아버지처럼 가슴으로 영혼을 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두려워할 사이가 없습니다. 수치도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지도자는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지도자는 비굴하거나 포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에 빠진 지도자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용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무척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비굴함을 보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제사장들까지도 무참히 죽이는 포악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그일라 거민을 보고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위와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수록 예배자의 마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올바른 예배자와 중보 기도자가 되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지도력의 핵심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뒤돌아보거나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판단이 아닌 분별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한나자매님이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판단하신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남편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부모가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식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죄인입니다.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뿐입니다. 직장 상사가 잘못해도 시어머니가 잘못해도 부모에게 잘못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뒷이야기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잘못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테니까요.
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대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직접 대안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해야 진정한 빛이 보이고 소망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내 영혼을 영원히 거절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이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이었다면, 절제는 능력과 사랑, 일과 사람을 대할 때 또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빠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균형감각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인데, 과속을 해서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되면 목적지에도 못 가고 다칠 수도 있으니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절제하여 쉬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절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이 체험이라면 절제는 비움인 것 같네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들지만 인생의 그릇은 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비워야 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은자매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야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도 채워보지 않고 사랑도 충만해보지 않고 비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나자매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절제는 앞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합니다.
절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도 감정도 언어도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도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고, 감정도 지나치면 거부감을 주고, 말도 침묵할 때를 알지 못하고 과하게 하면 상처를 주곤 합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제란 우리 내면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늘의 분별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독에 빠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평강을 얻게 된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하고 어디에 가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이었을 때 한강에 자주 가서 강물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강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고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나 자매님이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였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의 평강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었고 깊은 임재 안에 잠기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불안했던 증상이 사라졌고 이전에는 온통 잿빛이었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능력이 좋아도 관계가 좋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꾸 과속하게 되고 과열되고 과욕하게 되는 영역,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잠재적으로 불안한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행동하는 영역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을 신중하게 대하고 조심하는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속 인물 3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지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더 큰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예는 한나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엘리 제사장은 성소에서 죄를 짓는 아들들을 절제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뿐이었고 절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들들의 원망을 들을 일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들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 자신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이야기는 예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의 저주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광야 러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능력의 정이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영적인 외로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도 제사장도 예배자도 선지자도 자기 통제 또는 절제라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지 어떤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할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예은 자매님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절제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나의 어떤 깊은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 끌려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내 안에는 감정을 절제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 마음 또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자매님은 어떠세요? 절제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좀 말하기 부끄러운 면인데요. 저는 식탐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요. 특히 빵이 앞에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자기 전에도 꼭 먹고 잠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속으로 아 진짜 이렇게 절제력이 없어서야 하면서 자책하곤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식탐에 대한 그런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완성은 더 많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절제함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완벽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훈육과 자기 절제 훈련이 있어야 인격적인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사역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와 군사로 길러져야 합니다. 절제를 배운 사람은 일을 회피하지도 않고 일에 중독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5주간에 걸쳐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라든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배우게 된 내용이나 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히 절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이전보다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내 안에 과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절제하지 못하면 일을 혹은 관계를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내 안에 쌓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정리될 뻔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도 좀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는 연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절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는 조급함이 아닌 잠잠함으로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주 동안 너무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듣게 돼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만한 것들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령에 대해서 배운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든든한 신앙심을 키워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 여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몰두하다가 만약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통제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양 선하신 목자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내 선하신 목자를 잘 따라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의 형식에 내용에 따라서요. 시편의 유형도 좀 다양해요.
네, 동일한 시편이지만 각각 시편의 유형들이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편의 유형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찬양시가 있는데 찬양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뭐 혹은 구원과 역사를 찬양하는 시들이고요. 또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101편은 어떤 시편의 유형에 속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 제왕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왕시는 무엇인가요?
네, 제왕시는 한마디로 왕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할 때 혹은 매해 시작되는 이제 신년 축제 때 왕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선언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제왕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01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시편 101편을 쓴 저자는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즉위할 때 또 신년 축제 때 이 시편, 즉 101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네,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네, 다윗은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완전한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것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하나요?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까요? 다윗이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일까요? 다윗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결단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길이란 다윗 개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새롭게 깨닫거나 또 묵상하거나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성품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배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를 배우고 매일 매주마다 이제 같이 창세기부터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네.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또 신실하게 저를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대입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매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읽으면서도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저는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 약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막 거창한 것보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약간 내가 말을 할 때 말 그 단어 선택을 잘하거나 네, 그 좀 말을 할 때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뭐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그때도 약간 뭔가 저를 먼저 내세우는 것보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약간 뭔가 저의 감정보다 그 상황에서 좀 아,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또 배우는 또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제 시편 저자는 이렇게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묻는 것은 다윗이 지금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왕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통치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 다윗은 이 나라를 절대로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 보셔야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요?
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있고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살고 싶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즉 완전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갈망하고 또 경험하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깊은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재와 순종, 순종과 임재는 동전의 앞뒤라도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경우들을 이제 모습들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아, 하나님이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응답을 받아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나아가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들이 자주 봐줘요. 혹시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하게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살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솔직하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때가 되면 바닥을 치고 나서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의 어떤 돌봄과 생각보다는 그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저를 조금 예를 들자면 저는 되게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 약간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으면서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요. 네. 평소에는 진짜 하나님을 잘 의식을 하지 않다가 뭔가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찾는 제 모습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최선의 마음과 동시에 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끄러운 마음과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과
네, 자기 합리화를
합리화를 시켜서
네 그런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서 네, 좀 부끄럽긴 합니다.
아 그러게요. 아 맞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가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한다. 그게 잘 이게 안 맞는 거 이게 잘 안 맞는 거구나. 부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누구나도 잘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한다?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조선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평소에 세상 속에서 죄만 짓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꼭 들어가는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도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장 자체로만 본다면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기대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순종이 없으면 임재도 없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벽계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이런 의지가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의지.
네. 왜냐하면 오직 정의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참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과 또 악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좀 엿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 나 또한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내가 내 말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시편만으로도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참,
네, 그 말씀만으로도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혹시 적용을 해본다면 다윗이 했던 주님을 향한 이제 결단,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 살아자면은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지금 인생에서 삶에서.
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결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저도 오늘 묵상에서 와닿았던 부분은 완전한 그 길을 주목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태도가 되게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재와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순종과 임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